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 오늘도 이어서 열왕기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장의 말씀을 함께 보시게 될 텐데 그 뒤에 보시면 16장과 17장에 굉장히 큰 주제들이 나옵니다. 17장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 16장에는 유다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악한 왕 아하스가 등장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 보면 오늘 그 살펴볼 15장은 별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왕이 무려 7명이나 한 장에 이제 거론되어 있죠. 그 15장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인가, 이 문맥을 좀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 14장 끝부분에는 여로보암 2세의 치세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회복했던 사람입니다. 150년 만에 이제 나라가 분열된 이후에 분열되기 전과 같은 강성함을 유지했던 시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열왕기하 15장을 읽게 될 때 그와 같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 뒤에 벌어진 일들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사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남왕국 왕 2명이 거론되고 있고 북왕국의 왕 5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은 남왕국의 왕 아사랴 또는 우시아라고 불리는 왕이 52년간 다스리죠. 이 52년의 치세에는 그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과 많이 겹칩니다. 그리고 이제 북왕국의 여러 왕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먼저 8절에 보시면 스가랴라는 왕이 나오죠. 여로보암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아사랴 38년의 왕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들이 계속 바뀌다가 27절에 보시면 베가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아사랴 제52년에 왕이 되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남왕국 아사랴 왕이 계속 생존해 있는 동안 북왕국에서는 왕이 5명이 바뀌는 셈입니다. 이제 먼저 북왕국 다섯 왕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따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다 그 소달락 구분이 소제목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눈에 금방 뜨이실 텐데 한번 이름들을 점검을 해보죠. 맨 처음에 나온 왕은 이제 스가랴입니다. 그 다음은 살룸이라는 왕이고 그 다음이 므나헴, 부가히야, 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명의 왕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중에 4명은 살해당해서 통치를 마치게 됩니다. 중간에 므나헴의 아들인 부가히야만 왕위를 제대로 물려받고 나머지 4명은 전부 죽죠. 살해당하는 바람에 왕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통치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스가랴는 6개월 왕이 되었고 살룸은 한 달, 그리고 므나헴이 10년 왕이 되었고 그 아들이 2년 동안 왕을 했는데 역시 살해당하고 그 다음 베가라는 왕이 이제 20년 동안 통치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북왕국 전체를 통치한 것은 대략 8년 정도 된 것으로 보이고 이제 베가 이후에 베가도 역시 살해당하고 호세아라는 마지막 왕이 이제 17장에 등장을 하죠. 먼저 스가랴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부터가 이제 스가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뭐 별로 얘기하는 게 없죠. 스가랴의 치세를 얘기하고 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부터 보면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 살룸이 왕이 되는데 자, 스가랴의 통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12절에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언대로 스가랴에서 그 예후 왕조가 끝이 났다라고 되어 있죠. 만약 예후가 처음 왕이 될 때부터 4대 동안 내 왕조가 계속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 얘기를 정말 주의 깊게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렇다면 오랫동안 왕이 되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러면 아마 그 성경의 다른 예언들의 분위기를 볼 때 예후의 집안은 4대의 그 왕조가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4대만의 그 왕조가 끝났다는 얘기는 아무도 이 예언을 주의 깊게 여기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 예후의 집안 사람들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그 예후의 왕조가 끝나고 그 다음에 므나헴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죠. 자, 살룸이 왕이 되는데 살룸은 이제 한 달밖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별 기록이 없고 바로 므나헴으로 넘어갑니다. 자, 므나헴이라는 왕에 대한 기록에는 이제 16절에 이런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예, 지금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디르사는 옛날 수도이죠. 사마리아가 건립되기 전에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이제 북왕국 영토지만 딥사라는 곳에 그래서 성문을 열어라 그러는데 이제 열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화가 나서 아마 동네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아이를 뵌 여자의 배를 하나도 아니고 여럿을 가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므나헴을 인정하지 않았던 분위기를 알 수 있겠죠. 왕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걸 보고 화를 참지 못하고 이렇게 잔인한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북왕국의 형편이라는 것이 어땠을까 짐작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므나헴의 이제 사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제 19절과 20절의 내용입니다. 거기 보시면 아수르 왕, 그러니까 아수르는 이제 원래 북왕국의 그 적은 아람이었는데 아람 말고 아람보다 더 멀리서 아수르가 공격을 해오죠. 아수르 왕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함으로 므나헴이 은 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서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수르 왕이 다가왔죠. 그 번역에 따라서는 꼭 공격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이제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 므나헴이라는 북왕국의 왕이 은을 모으기 시작하는 것이죠. 모으는 방식도 그 20절에 본 것처럼 그 폭력적인 방식으로 긁어봅니다. 돈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강탈을 해서 은 천 달란트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갖다 주죠. 왜 갖다 줬는가? 19절에 따르면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서 누구로부터 자기를 도와달라고 이 돈을 주었을까요? 아마도 그 이제 여기는 그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내부의 세력이 걸림돌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내부의 적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수르 왕에게 자, 우리의 후견인이 되어달라고 자발적인 항복을 했던 셈이죠. 그래서 그 이제 므나헴은 이른바 친 아수르 정권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나오는 다른 왕과는 달리 그 왕위도 넘겨줄 만큼 이제 그 왕위를 견고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왕이 세워져 있는 북왕국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별로 좋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왕이 계속 있다는 것이 자신들의 삶에 그 보여주는 것은 아까 본 것처럼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른다든가 은혜를 강탈한다든가 이제 이런 일뿐이었죠. 그리고 나서 그 이제 그 아들에게로 왕위가 넘어갔지만 이제 베가라는 그 25절에 보면 그 부가히아의 장관이었던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왕을 죽이게 됩니다. 아마도 그 이 베가라는 왕은 요단 동편에서 이미 그 나름의 독립왕국을 세우고 있던 중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요단 서편으로 넘어와서 이제 정권을 탈취하는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29절에 보면 아수르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되죠. 이 디글랏 빌레셀은 아마 앞에서 19절에서 말했던 불이라는 사람과 동일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영토를 점령하고 백성들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친아수르 정권인 므나헴 일가의 반역을 해서 이제 베가는 이제 반아수르 정권을 세웠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아수르의 침공으로 영토의 상당 부분을 잃어버리고 백성들도 아수르로 사로잡혀가는 일이 생깁니다. 이제 뒤에 그 완전히 사로잡혀가는 일을 염두에 둔다면 이제 작은 멸망을 여기 경험하는 셈이죠. 여기 여러 그 지명이 나와 있는데 이 지명들을 따져보면 북왕국은 영토의 반을 잃어버리는 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그 대략 15년, 짧게는 15년, 길게는 한 25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북왕국에 있었던 일이죠. 자, 이 여러 왕들 다섯 명이나 열거되고 있는데 이들을 통해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들의 공통점이라면 계속 죽이며 왕권을 얻으려고 했다는 점이죠. 아마도 그 여로보암 2세가 그 나라를 통치했던 것을 보니까 왕이 되는 것이 굉장히 멋있는 일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왕은 해볼 만해. 이렇게 여겼던 것 같죠. 그래서 그 다 왕을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렇게 왕권을 탈취하고 나서 이것을 유지하려고 여러모로 애를 쓰죠. 문하임이 그랬던 것처럼 어떨 때는 아수르에게 붙기도 하고 또 그 베가가 보여줬던 것처럼 어떨 때는 아수르에 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나라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앞서 보았던 것처럼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아주 넓은 영토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살만했던 북왕국 역사상 꽤 사는 일이 살기에 좋았던 이제 그런 시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유지하려고 많이 애썼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또 하나 공통점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넘어왔지만 공통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자, 이것은 굉장히 짧게 있었던 살룸을 제외하고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계속 죽이면서 왕위를 탈취했지만 이 왕들은 모두 똑같은 통치 원리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북왕국의 초대 왕인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통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 나라는 어떤 식으로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들은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로보암이 뭘 했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남북 왕조가 갈리고 나서 자꾸 백성들이 남쪽으로 가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종교개혁을 하죠. 그래서 세 가지 종교개혁을 합니다. 첫째는 새로운 성소를 마련했죠.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에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여호와를 섬길 수 있다고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남쪽과 북쪽에 이제 성소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정해준 적이 없는 새로운 절기를 마련해서 그때 모여서 제사를 지내라라고 권장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위 계열의 제사장이 아닌 다른 제사장들을 세워서 이제 그 종교를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제정하신 종교를 여로보암은 자신이 제정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만든 종교로 대체한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즉 그와 같은 점을 보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는 것 그리고 여로보암이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이들 왕 모두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방식에 따라 삶을 영위하고자 노력했다라고 우리가 다시 읽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여로보암 2세 때의 번영을 지속하려고 했고 또 나름대로 그 번영을 더 도모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여로보암 2세의 흥황함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우리에게 먼저 알려준 바가 있었죠. 14장 26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자, 여로보암 2세는 그 북왕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는데 성경은 그의 치세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6절. 이는 앞에서 그 굉장히 여러 영토를 회복했다는 얘기가 나와 있었죠. 그렇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로보암 2세는 왜 그리 나라를 흥왕하게 했는가? 성경의 답은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처지가 너무 불쌍하고 가엾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셨고 여로보암이 그렇게 통치하기에 기회를 열어두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나라의 영토를 넓힌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 27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죠. 이것은 비단 여로보암 2세 때만의 일이 아닙니다. 앞에 그 한 장 더 넘겨보시면 13장 22절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아스 왕 때의 일인데 여호아스는 여로보암 2세의 할아버지가 되는 사람입니다. 22절부터 읽어보면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왜 북왕국이 지금 북왕국은 그 여호아스 시대에 그 아람에게 굉장히 많이 시달리죠. 그런데도 왜 안 망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붙들고 계셨을까요? 여호와께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존속되고 있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북왕국은 어떻게 처음 형성되었는가?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켜서 형성되었던 나라가 아니라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북왕국에게 넘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통성을 지금 북왕국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으로 세우셨던 그 나라가 이제까지 존속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여기시고 또 돌보셨기 때문에 북왕국이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의 존속과 번영의 원인은 여로보암의 남다른 통치력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왕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여러 외교 관계를 돌보고 스스로를 돌보아서 부국강병을 해서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옛날에 망해도 그만이었을 나라가 여기까지 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다섯 왕이나 바뀌면서 여러 왕이 세워졌지만 이와 같은 점에 아무도 관심을 쏟는 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의 나라가 그리고 자기들이 탈취하고 싶어하는 통치에 대해 과연 어떤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자꾸 사례가 이어지며 왕이 바뀌었던 것을 보면 이 나라에는 왕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해볼 만한 자리, 내가 힘이 있다면 어떻게든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매력적인 자리였던 것 같죠. 그러나 그 자리의 매력을 느낄 뿐 이 사람들은 이 왕국의 근거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때까지 존속되어 왔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북왕국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결론 지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북왕국과 관련된 일이었다면 이제 남왕국의 경우는 어떠했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 앞에서 읽었던 아사랴 또는 우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15장으로 가보시면 이 왕의 통치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별 얘기가 없습니다. 딱 한마디 나와 있죠.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랴가 어떤 왕인지 한마디로 말하자면 나병 환자다. 하나님께서 나병으로 치셨다. 이거 한마디 얘기하면 끝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들었을 텐데 우리는 무슨 연유인지 잘 모르니까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참조할 필요가 있겠죠. 역대하 26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구약 690면 어간에 있습니다. 역대하 26장의 전체에 그 아사랴, 우시아라고 여긴 기록되어 있는데 우시아에 대한 기록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의 통치에 대해서 이제 그 큰 요약은 4절과 5절에 나와 있죠.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여호와를 열심히 섬겼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아마 그 당시 스가랴라는 어떤 인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잘 알려진 바는 없는데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관심을 두게 되었고 그에 따라 여호와를 찾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여호와를 찾았다라는 것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왕위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말로 우리가 달리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이제 쭉 그의 업적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엘롯을 건축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엘롯은 아버지 때 아버지 아마샤 때 에돔을 정벌할 때 에돔을 정벌했었는데 이 엘롯이라는 곳은 이제 에돔의 항구죠. 그러니까 아버지 때의 에돔 정벌을 이제 완수했다는 얘기입니다. 에돔은 그 남서쪽에 있던 나라였죠. 그리고 6, 7절에 보면 블레셋을 정벌했고 거기에 성읍을 건축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블레셋은 서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암몬의 조공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죠. 예, 동편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얼마나 강성해졌는지 명성이 애굽 변방에까지 미쳤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이 우시아를 통해서 그 여로보암 2세 때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북쪽은 그 북왕국이 있으니까 그대로지만 서편과 동편 그리고 남쪽에 전부 이제 세력을 뻗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면 그 아버지 때에 그 북왕국 요아스 왕이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었는데 이제 그것을 보수하는 얘기가 나와 있죠. 10절에 보면 농사 문제에서도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산업도 부흥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서 15절에 보면 군사적으로도 위용을 갖추고 장교만 해도 2600명쯤 됐고 병력이 30만 명이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무기가 있었다는 얘기가 쭉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그의 통치에 대한 평가가 15절 끝부분에 나오는데 그의 이름이 멀리 미침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라고 이제 마무리하고 있죠. 그가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를 기억하고 있을 때 그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요약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16절에 이르러 그의 통치가 아주 급격한 전환을 이르게 되죠. 16절을 보시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 하나님께 그 제사를 지낼 때 분향단에 직접 분향을 향을 태우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게 되죠. 그런데 이 일은 이제 범죄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만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왕이 거침이 없어진 왕이 그 일도 자신이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일에 놀란 제사장이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17절부터를 보면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이제 막습니다. 자, 제사장이 80명이 나와서 지금 막고 있죠. 그런데 19절에 보면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고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화를 내고 있죠. 왜 나한테 이 일을 못하게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5절까지에 나와 있었던 이제 그 아사랴의 모습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로서의 그 모습이 유지되었다면 그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겠죠. 왜 이렇게 되었는가? 16절에 말하듯 그가 강성하여짐에 마음이 교만하여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나병이 있으니까 통치를 할 수 없게 돼서 그는 별궁에 머물게 되고 이제 아들 요담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게 되죠. 열왕기하 15장 끝부분에 나와 있는 요담 왕이 나오는데 이제 이 일로 큰 교훈이 되었는지 요담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요담의 통치가 27장 역대하 27장에 나와 있는데 그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자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이건 안 했다.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담이 지금 그 아버지의 이제 뒤에 더 읽어보면 아버지 때 시작한 여러 건축 사업들을 다 마무리 짓고 또 암몬하고도 싸워 이기고 해서 아버지가 시작한 일을 완수하게 되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요담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요담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라고 되어 있죠. 요담은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라고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왕입니다. 그 유다 왕을 우리가 여러 살펴보고 있는데 그 굉장히 드물게 훌륭한 왕이죠. 이 다윗 자손들은 이상하게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 끝이 늘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좋게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되면 항상 이상한 이유로 그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많은 일들을 계속 보아왔는데 지금 요담 때 이르러서 이제 그 일이 끊어졌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그 남왕국의 두 왕을 보고 있는데 두 왕에게서도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에 대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아사랴는 자신이 처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잊지 않고 있을 때는 잘해 나갑니다. 내가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 인생이로구나, 이 왕위가 여호와를 찾아야 하는 그런 자리로구나를 기억할 때는 잘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잊어버리자 삶의 방향이 급격히 바뀌죠. 하나님을 자신의 방식대로 섬기겠다고 지금 돌아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분향하는 것을 금하셨는데 자신이 직접 분향하겠다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도 자신의 방식대로 섬기겠다고 한 것이죠. 이게 누구의 죄였나요? 북왕국의 여로보암의 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왕국과 남왕국은 여로보암의 죄가 죄로 함께 물들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담 때에는 이제 이 일이 피하여졌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아하스에 이르러서는 이 정도를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과 결별을 한 것과 같은 모습으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열왕기하 15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이었는데 15장의 위치는 이렇습니다. 지금 북왕국과 남왕국이 모두 역사의 고비에 처해 있습니다. 북왕국은 곧 망할 것입니다. 이 다섯 왕이 등장을 하고 채 50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나라는 망하게 되죠. 그리고 남왕국은 16장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그 남왕국의 멸망을 초래할 만한 왕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나라가 기울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이제 망하게 될 터인데 이 망해가고 있는 이 고비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열왕기하 15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형통의 시기를 이어받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형통의 시기를 이어받아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중인데 물론 이들은 그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몰랐겠죠. 그러니까 다 왕이 되겠다고 노력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이 현실은 파국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과연 이 멸망을 앞두고 이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보여주고 있죠. 다시 말하면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들은 멸망하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굉장히 우리로 당황하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망해버린다는 것이죠. 유다도 망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인데, 자 여러분, 이 나라가 처음 세워질 때 모세가 그 80에 끌려 나와서 얼마나 험한 일들을 많이 당했는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려 나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가 남왕국도 아니고 북왕국에 태어나서 그 많은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던 것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망해버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이라고 해서 이 멸망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멸망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영원한 멸망과는 좀 다른 의미지만 여하튼 이 나라가 사라져버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감행하시고 있죠. 자, 이 나라가 이렇게 멸망하게 될 때 과연 이 일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왜 이 나라는 계속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가? 어떤 일이 있었길래, 어떤 내용으로 이 삶이 채워졌길래 이 두 나라는 멸망하게 되는가 하고 물을 때에 열왕기하 15장이 지금 그 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이들은 멸망 같은 거는 생각하고도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수고를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의 그 왕이 바뀌었다는 것, 네 번이나 왕이 살해당했다는 것은 얼마나 그 가운데에 복잡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일까요? 반란 한 번도 대단한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일이 성공하려면 정말 굉장히 많은 복잡한 음모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보면 이들은 정말 삶의 수고를 다하였던 것 같습니다. 왕이 한번 되어보려고 온 노력을 다했던 것 같죠. 그리고 왕이 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물론 이 풍요로운 나라를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지속하고 또 차지하려고 여러 가지 수고를 다했겠죠. 그러나 이들은 이상스럽게도 그렇게 그 삶을 차지하고 싶어는 했지만 이 삶이 무엇인가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 이 나라가 이 삶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무도 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현재까지 존속되어 왔는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는 어떤 힘에 의해 좌우될지도 모르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외칠 때에도 전혀 다른 이해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모스서에 이런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 6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구약 1280년입니다. 1280년. 아모스 6장 13절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마 너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북왕국의 모습이죠. 이 아모스는 되게 그 인생이 꼬이는 선지자입니다. 남왕국 출신인데 북왕국에 가서 그 예언 활동을 계속했죠. 그러니까 출신 때문에 차별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북왕국은 그 유사 이래로 제일 부강하고 잘 살고 있던 중이었죠. 근데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북왕국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무엇이었냐면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차지하였다. 이 모든 것을 취했다. 대체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느냐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았던 선지자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고 있느냐? 너희가 어찌 이제까지 존속되어 왔는지 대체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냐? 너희는 지금 부강하여 모든 것을 너희의 힘으로 얻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너희는 이제 곧 한 나라를 통하여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여로보암 2세 시절에 아모스를 통해 알려주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에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죠. 이런 점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언과 영광스러운 것을 얻겠다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흘러가죠.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멸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은 굳이 나라의 멸망에만 해당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저 구약 시대에 있었던 어떤 역사의 한 시점만의 일은 아니죠. 자, 우리가 신약에서 이런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신약 42면 어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종말을 가르치시면서 하셨던 얘기입니다. 3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세상의 종말에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삶의 여러 수고를 다하느라 바삐 움직이고 있죠. 홍수가 날 때도 그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는 일에 애쓰느라 홍수가 오는 일을 떠올리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종말의 날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살펴본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에도 마찬가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을 놓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께서 불러주신 신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신자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성격의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되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까지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살아온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긍휼하심의 산물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는 우리 힘대로 업적을 쌓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미래는 과연 누가 좌우하게 될까요? 무엇이 우리의 미래를 붙들고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장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인생은 내 손에 있다. 너희의 미래는 내가 책임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누누이 가르쳐 오셨습니다. 지금 북왕국과 남왕국에도 이 같은 교훈을 선지자들을 통해 주고 계시죠. 그러나 이상스럽게도 이들 중에 아무도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기 나름의 방식으로 이 삶을 유지하려고 그리고 쟁취하려고 애쓰고 있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수고는 과연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들 무슨 일로 그렇게 바쁘십니까? 무엇을 얻으려고 지금 그 노력을 하고 계신 중인 것입니까? 과연 여러분의 삶이 무엇이길래 여러분들은 그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존속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수고를 다하여도 그 수고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는 과연 어떤 열매를 위한 것인지 이 시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멸망으로 그칠 수고를 다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멸망할 인생이 아니다. 북왕국과 남왕국에 지금 많은 선지자를 보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왜 이들은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했는지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며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복된 자리까지 이끄시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배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삶의 관심과 노력과 수고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있는 것인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상관이 없으신 것처럼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생에 책임을 지려고 애를 쓰고 있다면 주님 저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삶이 어디에 터하고 있는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올바로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는 복된 인생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